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5%입니다. 8월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안부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계실 텐데, 명절 대화의 화제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부동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특히 부동산, 집에 대한 애착이 참 강한 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도 아주 높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 평균 3명 정도 가족이 있는 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 9천만 원 정도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한 재산의 비중이 전체 재산의 75%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한 35%, 일본이 47%, 영국이 55%이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자산의 6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 동네 집값 많이 올라서 큰일이다라고 걱정하는 중국도 전체 자산의 6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의 부동산 비중은 한참 높지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또 빈부 격차도 더 벌어지고, 부동산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자산 중에 부동산이 많다 보면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위축되고 또 확산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 정책도 늘 롤러코스터처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글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곧게 뻗은 고속도로처럼 좀 평탄한 길로 달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주택과 도시를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좀 모셔서 50분 동안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됐던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도 해보고, 또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월 2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잠깐 광고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 서울의 집값은 월급만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뭐라 그럴까, 좀 박탈감이 들죠.
요즘에 청년들 다 뭐 삼포 이러잖아요. 진짜 이해가 가요. 열심히 20년, 30년 벌어서 집 하나 사면 다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서울에서 산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는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서울도 집값 미쳤지 뭘, 한마디로. 너무 비싸니까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해. 옛날에는 그래도 꿈이라도 있었지, 희망도 있었고. 몇 년 후에는 살 수 있겠다. 근데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네 버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집값이 좀 안정화되면 이렇게 좀 어떻게 장만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이런 데는 이제 아파트도 많이 신축이 되고, 거기는 이제 막 미입주 사태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서울만 유독 이렇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투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채를 보유하다 보니까 집값이 좀 빨리 안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최외곽이면은 모르겠는데 흔히들 인기 있는 쪽으로는 사실 지금으로선 너무 막연하네요. 막연하게 계속 전세 생활하면서 이사를 또 언젠가는 또 가야 될 텐데 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기는 하는데 좀 더 정밀 타겟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고충, 고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지 이 고민을 같이 좀 해보려고 오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입지 전문가시죠? 더 리서치 그룹의 김학렬 부동산 조사연구소장,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의 운영자인 강영훈 대표,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연구위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서 9번이나 나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처음에 나올 때마다 이런 대책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는데 안 먹히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부도 이런 많은 대책을 쏟아내리라고는 아마 정부조차도 몰랐을 텐데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보죠. 공급 대책까지 좀 나와봐야 알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공급 대책이 뭐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진 것 같아서요. 한 번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평가를 내릴 만한지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은데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9월 13일 대책이었었죠. 이제 예. 서울의 이제 대출과 세금 규제를 통해서 좀 높아지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좀 규제 대책이 세게 나왔었고요. 근데 그때 공급 대책을 이제 9월 21일 날 발표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태였다가 21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이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정확히 3만 5천 세대에 대한 공급 계획만 나왔고 26만 5천 세대에 대한 것은 또 추석 이후로 또 공을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만 5천 세대 가지고 이 전체 서울 수도권 시장들을 다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만 세대도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양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발표만 했던 것밖에 안 돼서 지금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진짜 그 30만 호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특히 여기 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는 봐야지 아마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안 그래도 지으려고 했던 지역을 모아서 네네. 여기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발표한 것이니까
그렇죠.
집값이 자꾸 이렇게 오르니 우리가 공급을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하는 그 숫자조차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매년 정기로 공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일부만 발표를 했어요. 또 다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강영훈 대표님.
발표는 했는데 예. 이 정도 얘기였으면 21일 날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9.13 대책 때 이제 김영민 장관님께서 21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정작 지금 그래서 어디가 뭘 어떻게 지을 건데에 대해서 오늘도 찍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베일에 다 가려 있고.
대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To be continued예요, 거의. 예.
실제로 확보는 됐는데 뭐 이제 잔금 계약이 다 정부로서도 땅을 다 사들여야 거기가 이제 택지지구가 되고 집 지을 터가 될 테니까. 네. 그 잔금 안 치른 거지 실제로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아직 가계약도 안 한 상태죠. 할 수 있는 땅들을 물색하면서 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예.
하기야 갑자기 어디서 집 지을 땅을 한 달 사이에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나 내놓기로는 해서 기대는 했는데 아직 별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기대됩니다.
최준영 전문위원님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앞에 두 분께서 이제 뭐 다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9월 13일, 9월 21일 이제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좀 어떻게 영화가 아니고 연속극처럼 지금 이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된다, 아니면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 그 정부가 그 동안에 내놨던 정책과 달리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을 전환하겠다, 전환했다라는 신호탄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택정책이라는 건 항공모함 같아가지고요. 한번 방향을 틀어서 가기 시작하면 관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으로 방향이 전환된 이상, 이제 요번으로 만약에 공급으로 제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제2, 제3, 제4가 아마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로 어디에 짓겠다는 게 뚜렷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정책이 이제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방향이 이제 선회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디테일에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봐야 이제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공개된 소수입니다만 공개된 곳들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 지역에서 일부를 좀 공개를 한 것 같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좀 나오긴 했는데. 내놓겠다고 하는 30만 개 중에서는 한 10% 정도만 공개가 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공개된 지역만 보면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다 좋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네네. 일단은 서울 수요를 충분히 분산할 수 있는 입지고요.
네.
빨리 개발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 분양을 받거나 입주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아마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추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뭐 개포동 재건마을, 예, 이거 두 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는 뭐 그냥 뭐 진짜 소위 말해서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뭐 100대 1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미공개 9개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마 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혹은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좀
그 근처에
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서울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입지든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좋은 입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뭐 광명 하안, 그다음에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뭐 시흥하중, 의정부동에서 다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좋은 위치인데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집 안 지을 곳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기왕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도 또 어디 공급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으려고 했던 걸 모아서 내놓는 겁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아 이렇게 새롭게 공급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왜 새로운 공급책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현재 수요가 지금 이제 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수요만 아니고 2019년, 네. 2020년 수요까지 지금 땡겨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몰리니까 예. 지금 공급으로 원래 계획돼 있던 것들을 같이 정부도 맞춰서 그것도. 땡겨서 일단은 지금 같이 카드를 꺼내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았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기존 주택이 지어질 만한 곳 이미 또 지어진 곳도 좀 더 효율적으로 어찌 보면 좀 더 밀집해서 고밀도로 짓자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주변에 그린벨트를 좀 헐어서 지읍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고밀도로 가자는 의견들이 좀 반영된 것 같죠, 정부 정책에서?
예, 이번 정책에서 사실은 이제 다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지역이냐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데 예. 저는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실 게 이제 도심 지역에서 이제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거죠. 그동안의 주택 공급은 항상 밖으로 나가서 큰 땅을 잡아가지고 예. 거기에 대규모 단지를 이제 신축을 하는 방식이 위주였고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외곽이었죠.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이었는데
왜 자꾸 외곽으로 나갔었어요?
외곽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비교적 이해 당사자들이 적은 편이죠.
예.
예. 서울의 이제 구도심이라고 보통 하는 뭐 을지로나 종로 이런 지역들은 한 필지가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뭐 어떻게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밖으로 나가던 흐름을 사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기 싫다.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회사에서 가까운 데서나 출퇴근하고 싶어 이런 예. 욕구가 생기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좋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공급을 해줄게 라는 시그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죠.
용적률을 상업 지역의 주거용 부분을 400에서 600으로 올렸고 네네. 준주거 지역에서는 400에서 500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게 이게 뭐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높인 조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법상에서 주는 것보다 서울시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 뭔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 거죠. 아파트나 주거로 지을 경우에는 제한이 되고
네.
사무용, 업무용, 오피스로 공급을 하자니 이미 공실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사업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400에서 60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한 50%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임대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려할 것들이 많겠지만 일단 서울시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도심에 사무실이나 상가로 밀집되어 있던 곳도
네.
낡은 건물은 헐고 거기에 단독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를 지금도 지을 수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바뀐 조치로 인해선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죠. 주거를 더 주거 부분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400%였으니까 이번에는 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의 한 절반 정도만 이제 주거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그게 이제 지자체 규제 때문에
예, 서울시에서 예. 자체적으로 조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서울시에서도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사업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영훈 대표님, 이렇게 만약에 규제가 바뀌면 사업 시행자들, 즉 그 땅의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땅을 사들여서 부수고 말씀하신 주상복합 혹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해볼 만한 장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까? 어때요? 그게 네. 돼야 공급이 될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이 카드를 받을지는
예.
각각 다 시뮬레이션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도심지네 지금 이제 해당되는 데가 일반 상업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정비사업 가는 데들이 과거에 추진되었거나 이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받아서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부터 만들어서 사업 주체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네.
보시는 것처럼 조례 개정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만 플러스로 준다 그랬거든요.
아 지금 이 규제 완화가
네 그렇죠. 예. 조례로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더 주겠다, 주거비율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50% 임대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서울시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어떤 재건축이나
네.
아니면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등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용적률 올려줄 테니까 늘어난 용적률 50%씩 나눠 먹자. 근데 거기에 딸린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기부 체납하고
네.
그다음에 건물은 표준 건축비로 서울시가 사가겠다. 뭐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예.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안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용적률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개선되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거잖아요. 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적어도 우리가 지은 가격 정도에 사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제 정부에서 사가는 가격 자체가
예.
실제 짓는 사업비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에 사가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 용적률 올라가면 50%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예.
남는 50% 물량에서 50% 이익이라도 나야 되는데 건축비가 적게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늘어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를 짓더라도 평면이 안 좋다거나 고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좁다거나 그거를 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평생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을 때 사업성으로 일종의 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이제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민간 사업 시행자들,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우리 역세권 개발 1차 역세권 250m 이내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대부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주는 것도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예.
민간 사업자들이 받는 곳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사실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과 절반의 임대주택을 지으라.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살 때는 표준 건축비에 정해진 건축비만 드리고 사겠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아. 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조금 사업 시행자들마다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생각보다
알겠어요.
공급량이 안 늘어날 수 있다가 하나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금 공공지원주택이라고 있어요.
네.
박원순 시장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임대를 8년 이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게 되면 종상향을 해줘서
더 높게 지을 네, 수 있게 빽빽하게.
당신들이 나중에 예. 비싸게 팔아라. 팔아도 된다. 대신 임대기간을 이렇게 길게 해서 저렴하게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건 사업 시행자들이 하려고 난리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뺏기는 게 아니라 임대만 오랫동안 길게 하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 거니까.
높게 그러니까, 지어올린 건물을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땅도 근데,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사들이 땅을 사서 일반 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에 땅을 사서 짓는 거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는 법인이나 이렇게 하니까 8년 임대할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정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지주들은 그 임대하는 동안 조합 해산을 못 하거든요. 집 지어놓고 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조합들은 그런 형태로 사업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물량으로 나올지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물음표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태면요. 이게
네.
대부분 또 상업적이나 준주거적이라서. 대부분 이제 주거복합, 주상복합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동안 주상복합 분양 사례를 보면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도심 내는. 왜냐하면 이제 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 부분들은 오히려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상업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건설사 쪽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상업 지역의 주상복합 지을 때는 주택 부문과 상업용 상가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은 상가를 확보하라는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거 쪽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건설사들.
그것도 좀 풀어줘야 아, 그래야 주택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상가에 대한 공실 염려를 좀 덜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법이든 조례든 그건 풀어야 됩니다.
법에서는 1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20에서 30%를 상업시설로 확보를 해라고 했어요.
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 도시계획사항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예.
도심에 맞는 주상복합이면 말 그대로 주와 상이 적절히 결합해야 되지 집만 너무 빽빽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조례는 상업용 건물이 얼마나 공실이 많은가
네.
혹은 얼마나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네네, 움직여줘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게 시장에 좀 맞춰서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계속 더 이어가겠습니다.